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quare in
Salt Lake City, Temple Square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18차 반년차 대회입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교회 회원들과 여건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전해주는 권고와 가르침을 받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본 방송은 보니빌 커뮤니케이션스가 제공합니다. 사전 승낙 없이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회장인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78차 반년차 대회 첫 번째 모임을 시작하며 본 대회에 저희와 함께 참여하고 계신 전 세계의 회원과 친구 여러분들께 각별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고 계신 총관리 여건들과 본부 보조조직 회장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각지의 수많은 청중들이 이 대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공공장비와 설비를 제공해 주신 여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국과 위성 및 케이블 시스템 업체에 감사드립니다. 본 모임을 위한 음악은 맥 윌버그와 에드 톰슨의 지휘, 클레이 크리스천슨과 앤드류 언스워스의 오르간 반주로 태버네클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합창단이 본 모임의 시작을 위해 높은 산 언덕 위를 불렀습니다. 이제 개의 찬송으로 이스라엘의 구주를 부르게 했습니다. 이어서 70인 정원의 셰인 M. 모엔 장로님이 개의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연차대를 시작하면서 당신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감사를 당신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경륜의 시대에 선지자 조세 스미스에게 방문하여 주시고 복음을 회복해 주시고 또 이 지상에 신권의 열쇠를 회복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한 12사도 정은혜와 또 제일의 장단을 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그 신권 열쇠를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성전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성전에서 이 생과 영생을 위해 임봉될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연차대에서 모든 모임에서 주어진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 성신의 권능으로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영적인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뒤에 합창단이 오 내 영혼 가슴 깊은 말을 부르겠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12사도 정원의 엘톤 페리 장로님이 말씀하시고 그 뒤로 본부 상호부제 회장단의 제1보좌인 실비아 H. 얼리드 자매님의 말씀을 들은 후 70인 회장단의 닐 L. 앤더슨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대회에서 만난 후로 6개월이 마치 나는 듯이 지나갔습니다. 주님의 사업이 쉼없이 전진해 나가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보좌와 다른 총관리 여건들이 동행한 가운데 브라질의 쿠리티바, 파나마의 파나마시티, 그리고 아이다호의 트윈폴스에서 세계의 새로운 성전을 헌납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특권이었습니다. 이로써 세계적으로 운영 중인 성전은 128개가 되었습니다. 각 성전의 헌납식이 거행되기 전날 저녁에는 멋진 문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브라질의 쿠리티바에서는 성전 지역에 거주하는 4,330명의 회원들이 1,700명의 합창단과 더불어 노래와 춤과 비디오를 통해 가장 영감 어린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행사가 열렸던 거대한 축구장은 관객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금방이라도 내릴 듯 위협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비바람이 불어온다면 우리를 즐겁게 하고자 그토록 열심히 준비한 그들의 의상과 공연방 발표가 망쳐질 테니 그들을 자비롭게 구워보시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분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공연이 모두 끝날 때까지 비는 오지 않았고 그날 저녁 늦게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브라질에서의 교회 역사가 춤과 노래로 펼쳐졌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1838년에 쿠리티바에서 선교사로 봉사한 제임스 E. 파우스트 장로와 윌리엄 그레트 벤커터 장로를 묘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진이 대형 화면에 비춰지자 관중들로부터 우레 같은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행사였습니다. 파나마의 파나마시티에서 성전 헌납식이 있기 전날 저녁 우리는 약 900명의 청소년들이 파나마 전역에서 운집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채로운 민속 의상을 입고 가족과 우정, 신앙의 메시지를 담은 춤을 공연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청소년들이 1년 동안 공연을 준비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멀리 파나마 동부지역에 있는 산블라스 섬과 창기놀라 등지에서도 왔습니다. 산블라스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수도까지 오기 위해 육지와 바다를 건너 꼬박 3일 동안 여행해야 했습니다. 그 행사는 훌륭하고 영감적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아이다호 트윈 폴스의 성전 헌납식 준비에서 지역 교회 회원들은 아이다호 파일러 박람 회장에다 대형 무대를 설치하고 맨 땅에는 잔디를 입혔으며 새로운 성전에서 3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독특한 이정표인 수시온 폭포를 나타내기 위해 대형 폭포를 포함하여 여러 장식물을 설치했습니다. 행사 당일 저녁에는 3,200명의 청남 청녀들이 푸른색과 흰색의 리본을 흔들면서 공연장 안으로 들어와 무대를 물이 흐르는 거대한 강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과 14절에 나오는 생수를 제목으로 한 축하 공연에는 새로운 성전 지역 내에 14개 관할 스테이크 청소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춤과 노래를 통해 영적인 삶은 구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에 의존하고 실질적 삶은 이 지역의 산에 흐르는 시내와 강에 의존한다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이 행사를 관람하던 우리는 고양되고 교화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행사들을 지지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러한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참으로 잊지 못할 뭔가를 얻게 됩니다. 그들이 맺는 우정과 추억은 영원토록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다음 달에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성전이 대대적인 수리를 거쳐 재헌납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개월 내에 다른 여러 성전들이 완공될 것이며 일반 공개와 헌납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다섯 개의 새로운 성전에 대해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부지들은 이미 매입했고 앞으로 다음 지역들, 즉 캐나다, 엘버타, 즉 캘거리,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그레이터 캔사스시티 지역,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에서 건축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봉사하는 우리의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발견되는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178년 전에 조직된 이래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과 정부 대표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특권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교회와 우리 회원들에 대해 호감을 보였으며 협조적이고 여러 가지로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여러 곳에는 우리의 영향이 잘 미치지 않으며 자유롭게 복음을 나누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32년 전에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이 그랬듯이 저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지역이 개방되어 그들과 복음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 당시에 킴볼 회장님의 간청을 쫓아 우리가 기도하자 그 이전에는 교회에 굳게 닫혀있던 나라들이 하나씩 열리는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기도할 때 그러한 일들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가르침과 영감을 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교회에 새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도전적인 과제 때문에, 실망과 실패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 많은 메시지가 나눠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분들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도해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는 가운데 영감과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필요사항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교회의 제178차 반연차대회에 참가하며 우리 마음이 그분의 영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아멘.
워스린 장로님과 저는 세상을 참 오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오래 산 사람들은 인생의 시험에 어떤 특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에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으며 기쁠 때와 슬플 때가 있고 넉넉할 때와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상치 않고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바뀔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번민하게 됩니다. 이 지상생활의 당면과제 중 하나는 그 삶의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한 인생의 시기를 긍정적으로 보다 낙관적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려움과 도전이 올 때 우리는 로버트 브라우닝의 희망찬 글귀, 즉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폭풍을 미리 알 수 없으며 심지어는 곧 일어날 일조차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과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과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심 없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시기를 기억합니다. 취업에 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시에 아내에게 생명을 위협받는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마치 역경이 저와 제 가족을 향해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삶의 스트레스와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르던 무렵 제 아내와 저는 그것을 떨쳐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우리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차를 타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간 곳은 월든 폰드라는 숲과 나무로 둘러싸인 아름답고 작은 연못이었습니다. 아내가 충분히 충전된 느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연못 주변을 걷곤 했습니다. 걷고 싶지 않은 다른 날들은 그냥 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월든 폰드는 우리가 잠시 머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치유를 받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월든 폰드가 갖고 있는 역사, 즉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몇 년간 속세를 벗어나고자 했던 노력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연못은 우리에게 단순한 삶에 대한 소망을 주었고 지나치게 복잡한 삶으로부터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소로가 월든 폰드 뜨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하고 그곳에서 2년간이나 인생에 대해 생각했던 때는 1845년 3월이었습니다. 그는 절친한 친구인 랄프 왈도 에머슨의 소유지 한쪽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철도인부로부터 낡은 오두막을 하나 구입했는데 그 오두막에 사용된 나무를 뜯어내고 숲에서 잘라낸 목재를 덧붙여 자신의 통나무 집을 지었습니다. 그는 세심하게 재정에 관해 기록하고 집과 자유를 위해 단지 28불 12센트만을 소비했습니다. 그는 밭을 가꾸고 완두콩, 감자, 옥수수, 무 등을 재배하여 그의 간소한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2.5에이커의 땅에 콩을 심었습니다. 실로 그 이유는 8불 71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소로우는 시간적으로 아주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의 작은 통나무 집에는 시계도 달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는 식물, 새 동물들을 비롯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대한 글을 쓰고 공부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은둔 생활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날들을 콩코드 마을에 내려가 다른 사람들을 그의 집에 초대해서 계몽적인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그는 미련 없이 그 통나무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단순한 생활로부터 영적인 유익을 얻겠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앞에 또 다른 인생의 경험이 놓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누리기 위해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월드 폰드에서의 경험을 통해 소로우는 인간에게서 정말 필요한 것은 오직 네 가지, 즉 식량, 의복, 거처 그리고 연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삶의 기본적인 이 네 가지 필수 여건과 더불어 단순한 생활 방식이 제공해주는 영적인 유익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s member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육신과 영의 관계에 대해 계시된 진리를 통해 얻은 거룩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88편 15절은 영과 몸이 곧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축복하기 위해 주님은 어떤 음식과 물질이 우리 육신에 좋고 나쁜지를 말해주는 건강의 율법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더불어 교리와 성약 89편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무릇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를 기억하는 모든 성도는 그들의 배꼽과 건강과 그들의 뼈에 골수를 얻을 것이요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감추인 보화도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 주는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멸하는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에게 한 것 같이 그들을 지나칠 것이요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와 있는 지혜의 말씀에 관한 권고보다 더 훌륭한 권고는 없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잘 돌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교리와 성약 89편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한다면 해로운 중독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여러분의 삶을 조절하게 됩니다. 건강한 육신과 기민한 정신과 성신의 인도라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짜릿한 느낌이나 황홀한 느낌을 일으키기 위해 사용되는 마약이나 화학약품 또는 위험한 습관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안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에는 불법 마약, 남용의 소지가 있는 처방 또는 비처방용 의약품, 가정용 화학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의 일부는 불멸의 육신과 영이 재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해가 되는 일을 원치 않습니다. 또 다른 기본 요건은 의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 주는 단순한 삶은 검소하고 정숙한 의복을 입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복장과 몸차림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메시지이며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숙한 옷차림을 할 때는 또한 주님의 영을 불러와 그것이 우리의 방패와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여성 패션은 늘 극단적인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최신 패션 스타일을 보면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은 옷 한 벌을 만드는데 두세 벌의 옷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여성의 옷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너무 많이 잘라내버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중간 부분에서도 천을 많이 아끼려고 합니다. 남성 패션도 극단적인 스타일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러한 옷들은 헐렁하고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캐주얼한 복장은 항상 캐주얼한 태도가 따른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은 옷차림으로 주의를 끌고 돋보이기 위해 힘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끄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종류의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관한 몰문경 이야기를 보면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심히 훌륭하였습니다. 크고 넓은 건물에 있던 유행에 민감한 조롱하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고 부끄러움을 느낀 사람들이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가서는 잃어버린 바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앤 엘든 테너 회장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숙한 복장은 생각과 마음의 본질을 나타내며 자기 자신, 다른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를 창조한 창조자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정숙함은 겸손, 점잖음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원리의 일관성을 지키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부모, 교사, 청소년들은 복장과 개인적인 외모에 관한 구체적인 것을 함께 토론하고 이를 자유의지를 통해 책임으로서 받아들이며 그로써 의의를 선택하도록 합시다. 이제 소로우의 세 번째 요건, 즉 거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요즘 신문은 온통 주택 위기에 대한 보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우리는 거의 매 연차 대회 때마다 수입의 범위를 벗어나서 생활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살 집은 결정하는 것은 길 건너 이웃이 어떤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수입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히버제이 그랜트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어린 시절 브리감령 때로부터 지금까지는 저는 연단에 선 사람들이 회원들에게 빚을 지지 말라고 강조해온 것을 들어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대부분이 그 권고를 소홀해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는 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자주 들었던 다음의 권고를 따르는 것입니다.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함, 부채를 지지함, 비상시를 위해 저축함, 우리는 검소, 근면, 경제, 검약 등의 습관을 실천하고 키워야 합니다. 잘 관리되는 가족 구성원들은 이자를 내지 않고 이자를 벌어들입니다. 소로우의 마지막 필수 요건은 연료입니다. 우리는 연료와 에너지의 가격 상승, 제한된 생산량, 고급자에 대한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의존성, 그리고 지속적인 대체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해 많은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들은 정부 및 산업계 지도자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제가 논의하고자 하는 연료는 영적인 연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계획을 마련해 주셨지만 육신의 여정을 마치려면 영적인 연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랑이 왔을 때 그를 맞이하기 위해 충분한 연료를 준비해 두었던 현명한 다섯 처녀를 본받기 원합니다. 영적인 연료를 충분히 저장해 두려면 무엇이 요구될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에 대한 지식을 얻고 난 뒤 의롭게 생활하고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춤으로써 우리는 약속된 축복을 받습니다. 윌리엄 R. 브래포드 장로는 이 연단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의로움에는 위대한 단순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치는 상황에는 의로운 길이나 불의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길을 택하면 우리의 행위는 하늘로부터의 권능에 담겨 있는 의로움의 원리에 의해 지지받게 됩니다. 나쁜 길을 택하고 행동하게 되면 하늘의 약속은 권능이 하늘의 약속이나 권능은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는 혼자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소로우는 죽기 전에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었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논쟁한 기억이 없습니다. 삶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감에 찬 권고와 지시를 따르기 바랍니다. 성신의 동반을 받기에 합당하고 이 육신의 여정을 항해하는 동안 영의 인도를 따르기 바랍니다. 이 필멸의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준비시킬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회복의 시기에 주님은 그 명을 반복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도록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선교 사업의 기초이며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및 끝까지 견딤을 통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움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권유하는 것이 선교사들의 의무입니다. 저는 개종자들, 미래의 세대 및 선교사들의 삶에 미치는 선교사업의 놀라운 영향과 축복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과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4살이었던 어느 아름다운 8월 아침 프리나 장로와 퍼킨스 장로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참된 본성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다음에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또한 회복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서너 번의 방문 후에 17살이었던 디나 언니와 저를 제외한 우리 가족 대부분은 선교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언니와 저는 성신이 증거함을 마음으로 느꼈고 그 메시지가 참되다는 영적인 확신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몰문경 한 권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방과 후에 책을 먼저 읽기 위해 집까지 경주를 하곤 했습니다. 먼저 집에 도착한 사람이 책을 읽는 동안 다른 사람은 식사 시간까지 초조하게 기다렸다가 급히 식사를 하고 나서야 몰문경을 읽을 차례가 되어 잠을 자야 할 시간까지 읽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몰문경 읽기 재미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교회 참석하기 시작했고 곧 침례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선뜻 허락해 주셨지만 어머니는 주저하셨으므로 허가서에 사인을 받기 위해 어머니를 설득하는 데 한 달이 더 걸렸습니다. 우리가 침례받던 날 어머니와 우리의 나머지 형제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영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간증을 들으신 후에 어머니는 선교사들에게 가서 다시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몇 주 후에 어머니와 여동생과 남동생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의 삶은 영원히 변화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 생활에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그분이 우리 집에 보내주신 선교사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회복된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 저를 축복해 주셨고 저는 이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디나 언니와 저는 산살바도르에서 지역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부름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을 침례의 물가로 데려오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둘 다 중미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저의 선교 사업은 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영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넘치는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전에 대한 지식과 교리에 대한 이해가 커졌습니다. 순종하려는 소망과 계명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제 열의도 커졌습니다. 구주와 그분의 무한한 속죄에 대한 간증이 강해졌습니다. 저의 선교사 경험은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선교 사업은 저의 열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제 가족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프리 알 홀란드 장로님은 선교 사업이 그의 삶에 끼쳤던 영향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저의 선교 사업은 그 이후 47년 동안 제게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저의 선교 사업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던 날이 하루 정도는 있었겠지만 그날이 언제였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손자 크리스천이 8살이 되어 큰 기대를 가지고 침례식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자기 어머니에게 할머니가 연사 중 한 분으로 개종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지 묻자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건 아주 중요해요. 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제가 침례받지 않았겠죠? 지금의 제가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선교사들이 자신이 하는 선교 사업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가족에 있어 복음의 축복은 이제 내 세대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힌클 회장님이 우리가 한 소녀를 구원할 때 우리는 여러 세대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성전에서 결혼했고 8 자녀를 두었고 그들 모두 교회 충실한 회원들로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았습니다. 그들 중 6은 결혼했고 모두 자녀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가족은 34명이지만 그들이 다가 아닙니다. 남편과 저는 선교사로 봉사했고 우리 두 아들과 6딸 중 셋도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나라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왔습니다. 그 개종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일부 또한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선교 사업은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사업은 없습니다. 선교 사업은 그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미래 세대들도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문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선교 사업을 도울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그 사업을 시작할 때 마음에 새길 두 가지 기본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구원을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8편 13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영혼으로 인한 그의 기쁨은 얼마나 큰고. 둘째, 그리스도와 그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라에 요약되어 있는 것처럼 선교 사업은 네 가지 측면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노력들은 즉 가르칠 사람들을 찾음, 가르치고 침례를 줌, 새로운 회원을 위한 토론 및 우정 증진, 그리고 저활동 회원을 위한 토론 및 우정 증진입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들은 이러한 노력들 중 일부나 또는 모든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이웃과 좋은 친구가 됨으로써 시작하십시오. 의로움과 친절의 모범을 세우고 여러분의 미소에서 사랑과 평화 그리고 행복을 보여주십시오. 복음에 중심을 둔 생활을 하십시오. 그런 후에 보다 구체적인 선교 사업의 노력을 하십시오.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두세 가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준비시키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십시오.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교사 토론을 권유하거나 교회 모임과 활동에 참석하도록 초대하십시오. 선교사들과 동반하여 구도자의 집에 가거나 선교사들이 여러분의 집에서 비회원을 가르치도록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정의 밤에 사람들을 초대하십시오. 가족 역사 센터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가족 역사 연구를 하도록 도우십시오. 선교사들에게 구도자를 소개하십시오. 회원들은 소개를 위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비회원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믿음과 간증을 나누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기회를 찾으십시오. 구도자와 새로운 개종자에게 우정의 손길을 내밀고 진리를 구하고 있는 자들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선교사업을 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사랑과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수고의 결과로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선교사업에 대한 보다 큰 열의가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 전체를 강화할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여러분의 수고의 효력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딸 마지는 2학년이었을 때 가장 친한 친구를 초등에 함께 가자고 초대했습니다. 그 둘은 성찬식 발표에서 일부분을 맡도록 지명받았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과거에 선교사들을 거절했지만 마지가 그의 집에 한 움큼의 교회 소책자들을 가지고 왔을 때 조셉 스미스와 첫 번째 시연에 대한 마지의 짤막한 설명과 간증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딸이 계속해서 초등에 가는 것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의 복음 토론을 듣고 침례를 받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침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업이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모든 나라에 전해져야 하며 우리는 그분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그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크게 축복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살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임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몬슨 회장님께서 새로운 다섯 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전 세계 모든 대륙의 큰 도시와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의 큰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큰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끝까지 그를 섬길 결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영적인 힘과 확신으로 충만한 경험들을 하는 한편 의혹과 혼란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면서 영적인 힘을 찾기 힘들거나 우리가 부적합하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영광의 일부분은 이러한 느낌이 들 때 우리가 하는 행동에 의해 나타납니다. 40년 전쯤에 제가 선교사업을 고려하고 있었을 때 저는 매우 부적합하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아는 것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선교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믿었지만 저의 영적인 지식이 매우 한정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어떤 느낌이 왔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나 충분히 알고 있느니라. 이러한 확신은 저에게 선교사가 되기 위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의 시작이나 중간에 일어나는 일 전부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개종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처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초를 세웁니다. 우리는 회개, 침례의 의식, 그리고 성신의 은사를 받는 원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꺼이 순종하며 계속해서 몰몬경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몰몬경은 강력한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는 그런 후에 필멸의 삶 동안 흔들리지 않고 인내해야 합니다. 때때로 주님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나 계명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옳은 것을 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니파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할지라도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는 못하나이다. 제가 유럽 남쪽의 한 선교부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한 신임 선교사가 자신의 요청을 통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던 날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떠날 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교부 회장의 집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그 장로는 저에게 학습장애와 입양으로 힘들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앤더슨 형제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말을 마쳤을 때 다음과 같은 확신과 강한 느낌이 제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는 내가 그를 사랑함을 분명히 알고 있느니라. 그는 그것을 알고 있느니라. 그가 몇 분 동안 더 이야기하도록 한 뒤 저는 장로님, 저는 장로님의 말에 많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정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자 저에게 말했던 그 같은 영이 그에게도 임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앤더슨 형제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귀중한 영적인 지식은 그의 의혹을 신앙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선교부에 남을 힘을 찾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영적인 힘을 받는 시기, 영감과 계시를 느끼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 영혼 깊숙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에 따라 우리는 개인적인 어려움의 시기를 위한 영적인 힘을 비축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명하는 바를 명심하여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해 전에 제 친구는 비참한 사고로 어린 딸을 잃었습니다. 그의 희망과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제 친구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가 믿어온 것에 대해 의혹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편지를 쓰셨고 제가 그를 축복해 줄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저에게 떠오른 느낌은 신앙은 단지 느낌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 친구는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과 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현재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그의 아들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확신과 간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아름다운 그 편지를 읽었을 때 저는 아주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선택했던 한 아버지의 선택이 다음 세대를 얼마나 축복해 주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역경, 고난, 의혹, 의심, 이러한 것들은 필멸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빛과 진실이 가득한 엄청난 영적인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신앙은 우리 마음속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역경의 시기에 우리는 신앙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이러한 중요한 영적 단계를 거듭해서 밟게 됩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의혹과 의심이 풀리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덜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수하고 순결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다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헤들리 페이는 현재 7살입니다. 헤들리는 매우 심각한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큰 수술이 필요했으나 수술을 해도 제한적으로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헤들리의 부모님은 아이가 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부단히 훈련시켰습니다. 헤들리와 그 가족은 청각장애라는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은 헤들리가 4살 때 어머니와 함께 한 마트의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헤들리는 뒤를 돌아보았을 때 작은 소년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헤들리는 그 소년의 다리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헤들리가 말하는 것을 배우기는 했으나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 법은 잘 몰랐습니다. 헤들리는 큰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그 소년의 다리가 없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하게 그리고 꾸밈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모두 다르게 만드신단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헤들리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헤들리는 작은 소년을 돌아보다 보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만드실 때 내 귀가 들리지 않게 하신 걸 알고 있니? 그게 날 특별하게 한단다. 하나님은 널 다리가 없이 만드셨고 그게 널 특별하게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는 들리게 되고 너에게는 다리가 생길 거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실 거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헤들리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그분의 신권이 지상에서 회복되었고 그분의 오늘날 선지자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오라 주의 자녀들을 부르겠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70인 정원의 마르코스 A. 아이두카이티스 장로님이 말씀한 후 이어서 12사도 정원의 델린 H. 옥스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합창단이 의의 일 하세를 부르겠습니다. 본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78차 반연차 대화회입니다.
Good morning,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전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되며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1940년 6월 2일을 저희 가족의 역사상 매우 중요한 날로 여깁니다. 이날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에서 침례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를 침례준 선교사 중 한 명이었던 잭 맥도널드 장로는 그의 부친에게 쓴 편지에서 그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은 특히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선교사인 저희들은 시의 강둑 가장자리를 따라 한적한 곳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존스 장로와 제가 우리의 첫 번째 침례를 행했습니다. 안토니 아이두카이티스 형제는 차가운 물 속으로 들어갔고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늘은 매우 청명했고 들은 매우 평화롭고 푸르렀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위대한 영향력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이 신회원과 집으로 걸어오는 동안 그는 그날이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특별한 날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새로운 사람처럼 느껴졌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첫 번째 침례였지만 저나 그 누구의 공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개종했습니다. 이 일은 제 인생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분의 행동에 대해 성견 지명을 가지고 계셨는지는 모릅니다만 그날 아버지가 하셨던 일로 인해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30년도 더 전에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공경하고 기릴 것입니다. 니투아니인이 있었던 아버지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 브라질로 이주해 오셨습니다. 그의 영어 실력은 개종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몰몬경이 포르투갈어로 제대로 번역되어 있지 않던 시기에 영어로 그 책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어머니는 몇 년 후에야 교회에 들어오셨지만 교회 회원이 되신 다음부터는 저희 집에서 타인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강력한 모범이 되셨습니다. 92세 되신 어머니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훌륭한 충실함으로 인해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음은 제게 큰 기쁨입니다. 저는 역시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공경하고 기릴 것입니다. 저는 당시 아버지가 당면했던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침례받기로 한 그분의 용기를 존경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침례받지는 않으셨습니다. 음주와 흡연 습관은 강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했으며 그가 침례받으면 더 이상 아들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브라질에는 회원이 300명도 되지 않았고 예배당도 하나 없었지만 저는 정말 아버지의 확고함과 용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아버지는 그토록 많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몰몬경을 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은 회복된 메시지의 참됨을 알게 되셨습니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참되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몰몬경은 개종에 있어서 영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자원이다. 고든 빈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학식이 많든 적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몰몬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책의 권능에 의해 발전했습니다. 이전에 몇 번을 읽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몰몬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영이 임할 것임을 주저없이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강화될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실제성에 대한 간증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저희 아버지와 가족들에게도 실현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르친 바른 대로 가족으로서 매일 경전을 읽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가정에서 몰몬경을 여러 번 읽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약속된 바와 같이 주님의 영이 우리 가족의 마음에 임했으며 우리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강화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실제성에 대한 간증이 강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몰몬경이 참됨을 알 때에 여러분은 조셉 스미스가 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임을 압니다. 오늘날 지상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아있으며 고대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가 모든 신권 열쇠와 그것들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 사실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이 올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잘 압니다.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의식을 행하고 계명대로 생활하며 끝까지 견디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몰몬경을 받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에도 이 길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허락하고 몰몬경에 대해 알아보기를 거절하며 그 책이 제공하는 영적인 만찬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는 그것을 가치 없는 양 팽개쳐 두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로 슬픕니다. 저에게 있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마치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은 채 읽을 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어머니가 주는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는 버릇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몰몬경의 모로나이서 10장 3절과 5절에서 모로나이의 권고를 따를 때 그분의 진리를 밝혀주실 것입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서는 모로나이의 지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몰몬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깊이 생각한다.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과 조셉 스미스가 회복의 선지자라는 간증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진지하게 기도하고 참뜻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부터 받는 응답에 따라 행동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을 행할 만큼 우리가 충분히 겸손해질 때 이런 것을 알 수 있다고 간증드립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 전혀 없거나 하나님도 진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시거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권능이 없으시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부가 이 책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공경할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몰몬경을 읽고 그 약속을 이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공경할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조차도 자신이 받은 응답을 저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공경할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분께 기대하신 것을 행할 용기를 가짐으로써 제 인생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몰몬경을 읽고 그것이 담고 있는 약속을 적용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몰몬경이 참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드립니다. 이것을 통해 저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토마스 에스머슨 회장님이 오늘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모든 신권 열쇠와 그것을 행할 유일한 분임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e live in the perilous time.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언한 고통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협착하고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방에서 우회하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우리는 혼란에 빠지고 태보하고 의기소침해지거나 낙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선택을 인도해 주시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지켜주시는 주님의 영을 지닐 수 있을까요? 현대의 계시를 통해 주님께서는 다음 계명 속에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내 성찬을 바칠지어다. 이는 진실로 이날은 내일을 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헌신을 바치도록 너에게 정해진 날임이니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매주 합당하게 성찬의식에 참여함으로써 항상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바로 그 영이 우리 간증의 토대입니다. 그 영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증거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 영은 인생 행로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나침반입니다. 윌포드 우드롭 회장님은 이 성신의 은사가 사람에게 부여될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찬의식은 성찬식을 교회에서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모임이 되게 합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참석하는 안식일 모임은 오직 성찬식뿐입니다. 성찬뿐 아니라 성찬식의 모든 순서는 항상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가르침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성찬식에 대해 생각하면 유타주의 작은 마을에서 제가 집사에 성임되어 성찬 전달에 참여했던 때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 시절과 비교할 때 오늘날 제가 여러 다른 와디에서 참석하는 성찬식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대체로 회원들이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성찬을 축복하고 전달하며 취합니다. 필요한 행사를 포함하여 모임의 사회는 간결하고 품이 있으며 말씀은 내용과 전달 면에서 영적입니다. 음악은 적절하며 기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표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어린 시절의 경험 이래로 크게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종종 예외가 있습니다. 저는 일부 자라나는 세대들과 심지어 일부 성인들도 아직 성찬식의 중요성과 이 모임에서 유지해야 하는 개인적인 경건과 예배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저는 이제 이 중요한 원리들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는 분들에게 또한 주님의 인도하는 영이 그들과 항상 함께하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된 영적 축복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교회 회원들이 성찬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어떻게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5년 전 전 세계 지도자 모임에서 12사도 정원의 러셀 M. 넬슨 장로님은 교회의 신권 지도자들에게 성찬식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매우 개인적인 방법으로 그분의 속죄를 기념합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성찬식에 옵니다. 그것은 안식일 준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넬슨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임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자리에 앉습니다. 그 정숙한 짧은 시간 동안 전주가 연주됩니다. 이 시간은 대화나 메시지 전달 시간이 아닙니다. 회원들이 성찬식을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명상하는 시간을 존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구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니파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피를 흘리는 것으로 바치는 희생을 멈추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희생을 드리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계명은 우리에게 매주 성찬을 취하라고 명하는 현대의 계시에서 반복되었으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넬슨 장로님이 가르치셨듯이 교회의 각 회원은 성찬식에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자신의 저서 구원의 교리에서 구주의 죽음과 세상의 구속을 위한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성찬을 취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의식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항상 기억하겠다는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소개되었습니다. 스미스 회장님은 또한 우리가 항상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님의 영을 지닐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옷을 입는가는 우리가 참여하는 활동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준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가 수영이나 등산 또는 바닷가에 놀러 간다면 우리의 복장 및 신발은 이러한 활동들을 시사할 것입니다. 성찬 의식에 참여해야 할 때 우리가 입는 복장도 같은 원리가 적용돼야 합니다. 그것은 성전에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옷 입는 방식은 우리가 참여하는 의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존중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성찬식을 하는 동안, 특히 성찬의식이 집행되는 동안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하고 그 외의 다른 모든 행동, 특히 다른 사람의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심지어 조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은 책이나 잡지를 읽는 시간이 아닙니다. 젊은이 여러분, 성찬식은 귓속말로 휴대전화를 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억하겠다는 성스러운 성약을 맺습니다. 성약을 맺는 바로 그 모임에서 명백히 그 성약을 어기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성찬식 음악은 우리 예배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경전은 의인의 노래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가르칩니다. 제1회장단은 찬송을 부르는 것이 때로는 가장 훌륭한 설교가 되기도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참석자가 함께 찬양드리는 것은 특히 우리가 성찬을 취하기 위해 준비되도록 도와주는 찬송을 부르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모든 성찬식 음악은 주의 깊은 계획이 요구되며 이 음악은 예배를 위한 것이지 발표를 위한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성찬식은 복음을 토론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구속주의 사명에 대해 숙고하고 복음의 구원교리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지 다른 목적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락, 웃음, 경박한 생각은 모두 후기 성도의 성찬식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영과 온유한 마음으로 또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으로 모여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즉 우리가 성찬의식과 이 예배 모임을 항상 엄숙하게 가질 때 우리는 영의 동방과 계시를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인도를 받고 화평을 얻는 방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미대륙을 방문하여 충실한 니파인들 가운데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 그분은 이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성찬의 상징물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그분의 제자들과 무리에게 주시며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또 이를 너희는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받는 자들에게 항상 행할지며 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도록 하라.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가 나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하게 하리라. 너희가 항상 이를 행할진대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나의 반석 위에 지어졌음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보다 많거나 적게 행할 자는 나의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아니하였고 모래의 기초 위에 지어졌나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들에게 부딪힐 때 그들이 넘어질 것이요 지옥의 문이 열려 있어 그들을 맞으리라. 성찬은 모세의 율법에 따른 피의 희생과 번제를 대체한 의식이며 다음과 같은 구제의 약속을 수반합니다. 누구든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게로 오면 내가 그에게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줄 것이라. 이제 저는 특별히 성찬을 집행하는 신권 소유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의식은 항상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를 드리는 제사들은 성약과 약속된 축복을 나타내는 기도문을 천천히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교사들과 전달하는 집사들 역시 매우 성스러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12세의 집사였을 때 감독님의 부탁으로 침상에서 이 축복을 애타게 기다리던 형제에게 성찬을 어떻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감사를 표할 때 압도되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거룩한 땅에 서 있었습니다. 이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찬 의식을 집행하는 청남들은 합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주의 기구를 매는 너희여 깨끗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취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경고는 또한 분명히 그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심각한 죄를 범한 교회 회원들에게 선도 조치를 내릴 때 감독은 성찬을 취하는 특권을 일시적으로 거두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권세로 그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하는 특권도 분명히 거두어드릴 수 있습니다. 성찬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적절한 복장의 중요성에 대해 제가 앞서 언급한 것은 당연히 어떤 부분이든 그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하는 아론식권 청남들에게는 특히 더 적용됩니다. 그들은 모두 몸을 단정하게 하고 옷을 정숙하게 입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끌게 하거나 또는 참석자들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고 이 성스러운 의식에 목적인 성약을 맺는 데 방해가 되는 외모를 꾸미거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이 13년 전 연차대회에서 이 주제에 대해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현재의 집사들은 대부분 태어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과 그들의 부모 그리고 지도자들의 유익을 위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찬을 다루는 집사, 교사, 그리고 제사들은 어디에서든 가능한 한 흰 셔츠를 입을 것을 권유합니다. 교회의 성스러운 의식들에서 우리는 흔히 의식복을 입으며 흰 셔츠는 여러분이 침례반에서 입었던 하얀 의복을 가볍게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지않아 여러분이 성전에서 그리고 선교사업을 할 때 흰 셔츠를 입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오직 이 신권의식에 대한 열쇠를 가진 사람이 승인할 때만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권 소유자가 충분히 있더라도 가족이나 가족 모임에서 일반적으로 성찬의식을 갖지 않는 이유입니다. 성찬대에서 집행하는 사람들, 성찬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는 회중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이 의식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거나 행사하는 사람에 의해 지명받아야 합니다. 감독단과 교사정원의 회장단 및 집사정원의 회장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집은 질서의 집이요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선택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영을 지녀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필멸의 삶에서 안전한 길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청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을 받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분께 나오라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또한 그 훌륭한 모임에서 매주 성찬을 취하고 우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하게 해주시겠다는 소중한 약속에 합당하도록 성약을 맺음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속죄를 통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Thank you, brethren and sister Allred.
형제님들과 얼리드 자매님의 영감에 찬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아침 태버네클 합창단이 들려준 아름다운 음악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합창단의 당신의 말씀 얼마나 친절하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제1회장단의 제2부자인 디터 F. 우트드로프 회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우트드로프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늘 함께 합사소를 부르겠습니다. 그 70인 정원에 크레이그 A. 카덴 장로님이 폐회 기도를 해주시겠고 이 대회는 오늘 오후 2시까지 휴회하겠습니다. 합창단이 노래를 선사해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으로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발표를 듣는 오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는 독일 군대에 징집되어 서부전선으로 보내졌고 어머니는 홀로 남겨져 가족을 돌보셔야 했습니다. 제가 비록 3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당시 공포와 배고픔을 아직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체코슬로바키아에 살고 있었고 날이 지날수록 전쟁은 더 가까이 다가왔고 두려움은 커졌습니다. 결국 1944년 추운 겨울에 제 어머니는 그분의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독일로 탈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겨울옷으로 아이들을 감싸고 서쪽으로 향하는 난민 수송 열차를 간신히 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폭발음 소리와 근심에 찬 사람들의 모습들, 그칠 줄 모르는 배고픔은 우리가 전쟁 지역에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가는 길에 열차는 종종 보급품을 얻기 위해 정차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러한 정차를 위해 열차가 섰을 때 어머니는 네 명의 아이들을 위한 음식을 찾기 위해 서둘러 기차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돌아오셨을 때 어머니는 열차와 아이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비록 근심으로 의기소침했으나 어머니의 마음은 필사적인 기도로 채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없이 크고 어두운 기차역을 찾아 헤맸고 수많은 열차 선로를 이리저리 헤매는 가운데 열차가 아직 떠나지 않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날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기 위해 어두운 기차역을 헤매면서 어머니의 생각과 마음에 스쳐 지나갔던 모든 것들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겁에 질렸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은 분명 열차를 찾지 못한다면 다시는 아이들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앙이 두려움을 이겨냈고 그분의 소망이 절망을 이겨냈음을 말입니다. 그분은 단지 앉아서 비극을 슬퍼하는 그런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신앙과 소망을 행동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선로에서 저 선로로, 이 기차에서 저 기차로 뛰어다녔고 마침내 우리가 탄 기차를 찾아내셨습니다. 그 열차는 역의 외진 곳으로 이동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결국 어머니는 아이들을 다시 찾아내셨습니다. 저는 가끔 그날 밤과 어머니가 감당해야 했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제가 그때로 돌아가 어머니 옆에 앉을 수 있다면 저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러한 두려움에 맞서 나아갈 수 있었는지 여쭤볼 것입니다. 저는 신앙과 소망에 대해 그리고 절망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여쭤볼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아마도 오늘 저는 여러분 곁에 그리고 용기를 잃고 근심하고 있거나 혹은 외로운 사람들 곁에 앉아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소망의 무한한 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망은 신앙과 사랑과 함께 세 개의 다리를 가진 의자에서 하나의 다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거칠고 평평하지 못한 길을 가게 되더라도 우리의 삶을 안정시켜 줍니다. 소망의 중요성에 대해 경전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경전이 쓰여진 목적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채워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마음의 바람이 더디 이루어질 때 그 소망의 부재는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영의 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권능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는 구주를 믿는 우리의 신앙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소망은 약속의 원리이자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를 우리의 삶의 일부로 만들며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유혹을 극복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행복의 계획에 대한 소망은 평강, 자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어집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은 보호해주는 투구이며 신앙의 기초가 되며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됩니다. 모로나이는 홀로 되었을 때, 즉 그의 백성들의 완전한 멸망을 목격한 후 소망을 믿었습니다. 니파이 민족이 멸망하는 가운데 모로나이는 소망이 없이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기업을 받을 수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왜 절망이 있는 것입니까? 경전에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신앙과 소망, 사랑에도 적용이 됩니다. 의심과 절망, 그리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소중한 축복을 박탈당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혹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사탄은 숨막히는 어둠 가운데에서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절망을 이용합니다. 절망은 우리로부터 활기 있고 기분 좋은 모든 것들을 빼앗고 공허한 삶의 자투리들만을 남기고 떠납니다. 절망은 의욕을 죽이고 아픔을 키우며 영혼을 더럽히고 가슴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절망은 영원히 아래로만 인도하는 계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소망은 우리의 현 상황이 지닌 한계를 뚫고 위로 올라가는 태양 광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빛나는 여명으로 어둠을 뚫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대성, 혼란, 두려움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준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찬 보살핌을 우리가 신뢰하도록 격려하고 고무시켜줍니다. 그러면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언어의 복잡성으로 인해 소망이란 단어에 대한 몇 가지 다양하고도 강도가 다른 정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장아장 걷는 아이는 장난감 전화를 바랄 것이고 청소년은 친한 친구로부터의 전화를 기대할 것이며 어른은 단지 모든 전화가 울리지 않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일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소망에 대해 이스라엘의 소망, 즉 인류의 위대한 소망이신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망은 아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산다면 바라는 축복을 장차 올 세상에서 받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뢰, 긍정, 열정, 끈기, 인내로 나타납니다. 복음의 언어에서 이러한 소망은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적극적인 것입니다. 고대의 선지자들은 굳은 소망과 산 소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망입니다. 소망으로 기쁨과 행복이 옵니다. 소망으로 우리는 인내를 갖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과 우리가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종종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가 필멸의 삶의 경계를 넘어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며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속죄로 인해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며 심판대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바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신앙으로 생활한 사람들은 화평 가운데서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선물의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식과 행복 안에서 진보하면서 우리는 무한한 기쁨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구주는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비록 현재 우리의 삶이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삶이라는 책의 결말이 우리의 원대한 기대를 넘을 것이라는 것을 바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그것은 시련과 유혹, 슬픔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낙담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암흑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회복된 복음의 신성한 원로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비단에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성신의 나타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과거에도 그러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현재와 미래 그분이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확실히 바랄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고를 따름으로써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리라는 소망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권능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소망은 어려운 도전의 시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두려움과 의심, 절망의 벽에 갇혀 위협받는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소망은 선행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걸음씩 걸음마를 배우듯이 소망을 키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경전을 연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기를 결심하고 완전한 십일조를 낼 때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보다 온전히 복음에 따라 생활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는 우리의 능력은 커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이러한 소망을 없애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키우기 위해서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저자가 표현했듯이 한겨울에 우리는 꺾이지 않는 여름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과 소망, 사랑은 서로를 보완해주며 그중 하나가 커지면 다른 것들도 함께 커집니다. 신앙이 없이는 소망도 없기에 소망은 신앙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신앙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에 신앙은 소망에서 비롯합니다. 소망은 신앙과 사랑 모두에 중요한 것입니다. 불순종과 실망, 나태가 줄어들 때 신앙과 소망이 그 자리를 채워주게 됩니다. 좌절과 조바심이 사랑을 위협할 때 소망은 우리의 결심을 강화시켜주고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의 이웃을 보살피라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더 밝은 소망을 지닐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커집니다. 소망이 강해짐에 따라 우리의 사랑은 더 정결해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며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끕니다. 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면 우리는 또한 반드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자질들은 함께 작용하며 진리와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이끕니다. 소망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것은 자신감을 주며 더 큰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저는 제 삶에서 직접적으로 소망의 힘을 배운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세계대전의 공포와 절망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의 적은 교육기회와 삶을 위험했던 건강상의 문제들, 피난민으로서 겪어야 했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걱정하거나 부질없는 기대만 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전진하고 신앙과 소망을 실천하셨던 어머니의 모범이 우리의 가족과 저를 지탱해 주었으며 현재의 상황이 미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신앙을 강화시켜주고 밝은 소망을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망은 절망의 시간에 우리를 지탱하여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음 세상에서뿐 아니라 이 세상에 쌓아놓고 계신 것을 단지 얼핏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모든 주위가 어두워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가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예레미야 마찬가지로 저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요엘과 마찬가지로 저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심을 증거합니다. 니파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껏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직하고 발전시켜야 할 소망의 자질입니다. 그러한 성숙한 소망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데 이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버리고 신앙과 소망,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을 영접하시려고 팔을 벌리고 서 계실 것입니다.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잃고 걱정하며 외로운 모든 이들에게 저는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깊은 염려를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굴복하지 마십시오. 결코 절망이 여러분의 영혼을 이기게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소망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은 모든 암흑을 뚫고 모든 슬픔을 경감시키며 모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남기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아들의 이 지상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주신 당신의 아들이라는 큰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당신께 저희의 마음과 목소리를 높이고 저희의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당신의 왕국과 당신의 왕국이 더 커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권의 권능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당신의 아들과 이 가족에 당신의 약속이 주어질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줄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the first session of the 100.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 118차 반년차 대회 중 첫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했습니다.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보니빌 커뮤니케이션스가 제공했습니다. 사전 승낙 없이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